시편 말씀을 이제 3일간 조금 보다가 권한 주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설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배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를 따라서 쭉 우리 진행이 되잖아요. 읽으면 이제 압니다. 어떤 흐름이 있고 누가 등장했고 어떤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이제 짐작이 가죠. 그런데 여기는 시편은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왜 낭망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편 구절을 읽으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지 상황은 잘 모르는데 생각이 볼 수 있는 몇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절 먼저 보시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구절을 왜 읽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인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뭐 드리면 되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이걸 이해하면서 3절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무슨 말을 하는데 10절에 가면 대적이 아니면 9절에 원수의 압제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시편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이제 음미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게 아니라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하는 그 장면, 그 시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근데 감상해 보면 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의를 지키는 거룩한 날, 지금은 따지면 주일, 아니면 이 당시는 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 예배를 올라가는데 자기가 인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도자인 거예요. 자, 초신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가 넘칠까요? 아니면 40년, 60년, 70년 넘은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할 때나 아니면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할 때나 누가 더 감동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오래된 사람은 감동이 없다 이런 말도 아니고 초신자는 전부 다 감동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감동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내게 예배의 감동이 있느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지게 된 이 갈망, 갈증이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생각해봤죠. 나도 아주 어릴 때부터 눈 뜨고 보니 교회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나?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목사라 해도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있고 예배에 무심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지나가다가 중간에 또 마음이 이제 또 흐트러질 때도 많거든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오늘 나온 이 42편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원수의 압제 가운데서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우니까 참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또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때 집이 참 어려웠을 때 그때 나는 과연 이 시편 42편을 저는 이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던가. 이것도 이제 자신에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려우면 생각 안 납니다. 오히려 더 생각이 안 나요. 교회 가면 부끄럽고 말하기 쉽고 누구가 괜찮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도 듣기도 싫고 사람들이 나를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예배에 대한 이 갈망,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 괴롭게 하는 것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물이 주야로 흐르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는 그리고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배를 갈망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렇게 눈물과 마음이 상하는 것과 낙심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요.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울까? 아, 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주여,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면 낙심하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음이 안 좋은데, 떨어져 버린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불안이 해서 잠을 잘 못 자.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면 그런 게 없어지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실 거냐.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를 키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 내 마음을 항상 편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기도해도 내 마음 편하지 않아?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만든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번역이 조금 깔끔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는 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미래입니다. 미래.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보세요. 4절, 5절,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마음이 상한데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음이 쉽게 안 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 기도하면 기도하고 갑자기 기쁨이 막 몰려오고 뭐 돌아서가 집에 가는 길에 막 싹 없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멋지게 기도하고 예배 인도자이고 유명한 자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6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도 주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을 잘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고 요단 땅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기도, 이 찬양을 만들면서 했던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이 요단 땅이고 그리고 헤르몬산이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미살산은 정확히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때를 하면서 주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할까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체험한 사람이 그 기억을 후배들이나 자손들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출발한 출발점이에요. 뭐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농기도 없는데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자기의 기억을 말하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나오는 주를 기억하나이다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앞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낙심이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써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또 7절, 또 반복이 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이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읽으면 갑자기 폭포, 바다, 뭐, 파도, 물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깊은 바다와 파도, 물결이 자기를 휩쓸버리면 어떤 마음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만났던 요단 땅에서의 하나님, 헐몬산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살산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확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왜요? 파도와 물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더 힘들게 휩쓸어 가버려요. 그 기억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절망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기도하리로 이것도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데 9절 내 반석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이 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느냐면 자 오래된 내용들이 노래로 바뀌어서 예배 때 드려진 찬양이고 회중들이 모여서 드리는 우리 지금은 따지면 뭐 가스펜송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사용된 것은 형식이 딱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음조가 딱 느껴지거든요. 이게 안 느껴져요. 이게 어려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흘러가고 음주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서 막 예배도 드리지 못하지. 드리러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고 그리고 원수가 압제하고 계속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려도 안 돼. 다 쓰러져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9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말며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기 불안, 낙심, 눈물, 마음 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어딘지하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이 자기 뼈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겪어.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이 시편 자체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끝나요. 예배 시간에 이게 예배를 따라서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회중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절망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실망,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적용입니다. 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전에 절망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실망한 적이 있느냐? 뭐 수시로 그럽니다. 낙담하느냐? 수시로 합니다. 사람들 마음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근데 소망을 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마음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런 약한 부분을 이 고통을 하나님 모르시느냐? 아시겠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그냥 두시느냐? 오늘 이 시편 42편도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42편은 우리의 삶과 너무 가까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배된 갈급함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눈물과 마음이 상하는 것과 낙심과 불안과 그리고 뼈를 찌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옛날에도 그랬고 이 고대 이스라엘, 고대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대강 계산해봐도 최소한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이나 뭐 한 2500년 뭐 그게 그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그 고통을 가지고 쉽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까지로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도해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볼까? 기도해서 낙담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되살려볼까? 이렇게 뭔가 좀 확 뛰어오르고 뭔가 이렇게 활기가 차고 그렇게 바꿔볼까? 아니요. 그게 목표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로 따진다면 불신자들도 똑같은 그런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고요. 불신자는 자기의 고통을 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즐겨볼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신자는 다르죠.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에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무슨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최상의 조건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는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달 동안을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리고 건축하는 것 올 13일이 이제 중공인데 거기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자과 성도를 위해서도 출애굽기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선교지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붕 공사 때문에 우리 부탁한 우리 선교사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 부교육자 청백하는 것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3월 한 달 동안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